지난주 끝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좀 부탁받고 이제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해설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누가복음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경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22절에 보면 이제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감동은 받긴 받는데 무슨 선입견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던 그 아이, 그 요셉의 아들, 그 사람 아니냐?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죠. 23절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그 인간적인 편견,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말은 참 은혜스러운데 우리가 지금 소문만 들어서 실제로 보진 못했다. 당신이 그 가버나움은 이제 이 나사렛에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일로 들어오셨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이적을 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이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적을 하나 행하면 너희가 나를 뭐 믿을 것처럼 하지만 이적을 행해봐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영접받고 환영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적을 할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죄악의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는 이적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시범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보면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이 나사렛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집에 과부가 많았지만 그리로 보냄을 받지 않고 다른 이방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나아만이 뭐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문둥병자만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이방인이 너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최고의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뭐 아주 하찮은 사람들로 간주하고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 이방인이 너희보다 낫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개를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옆에서 누가 당신 꼭 그 사람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보통 불쾌한 일이 아니에요. 닮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이방인이 너희보다 낫다는 말이니까 이건 그거보다 더한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이제 격분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8절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무엇이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여. 그래서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또 이렇게 다 풀어제치고 한바탕 놀 때 자기 실력이 약간 나와요. 그런데 그 뭐 놀 때 나타나는 모습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위기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건 죄와 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나 자존심이 상하면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그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분노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많이 하지만 이게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맞춰서 하지 그렇게 무턱대고 퍼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나 자존심에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본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대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네 가지 방향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확 내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공격을 탁 해가지고 아주 즉각적으로 해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마땅히 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으로 화도 나고 그냥 한바탕 하지만 잠시 후에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 내지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은 그렇게 보이지만. 세 번째로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있어요. 참습니다. 그런데 참긴 참지만 속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앙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간접적으로 조금씩 보복도 하고 그러나 당장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참고 자제합니다. 확 뭐가 올라오지만 억누를 줄 알고 자제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삭힙니다. 삭혀서 없던 것으로 해버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관계가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감이 있을 때에 참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삭혀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노한 청중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일시적인 호감이 또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죗된 모습과 그 처절한 형편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신은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즉시로 사단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거절하면 즉시로 사탄의 영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 직원보감 2권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죄악은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네요.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죄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깨어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할 때에 죄가 시작된다.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가 소홀히 하고 개인 신앙 생활이 약해지면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출석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신앙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가 소홀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종교적 의무,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여러 한 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종교적 활동에 소홀히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죄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유격적 본성의 요구와 사단의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든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졌든지 과거에 어떻게 헌신했든지 상관없이 현재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교회 나오면서도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사는 신앙의 투쟁 없이 그냥 의무감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배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점점 그 악의가 더 깊어지고 심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 인간의 그 편견과 또 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일어나는 그 분노라는 것이 가히 살인적입니다. 살인적이에요. 한참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심각해지고 그 상황이 복잡해지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는 못 죽여도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혹시 아이고 그 사람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서 아유 그 사람 아주 그냥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곧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그렇게 해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말씀, 그 몇 마디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부은이 났습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아마 그 회당에서 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낭떠러지가 생긴 모양인데 동네 건설하다가 그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을 한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 보호한 겁니까? 주변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다른 데로 피하게 했습니다. 이 종교가 진실되지 못하고 종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존심이 자극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격렬하고 사나운 반응은 바로 그 가진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배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종파나 다른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 신앙적 논쟁을 하다가 분노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종종 이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무슨 이 신앙적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아주 무서워져요. 제가 한번 인턴 시절인가
목회를 하다가 그 뭐 이렇게 조금 이상한 교회, 이상한 교단인데 어떻게 누가 교인이 소개해 줘가지고 그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할 말이 막히니까요. 한 두 사람이 막 때리려고 대들더라고요. 나는 별 사람들 다 봤어요. 하다가 할 말이 막히니까 때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야, 이게 참, 이 신앙이니 도대체? 그게 벌써 가진 신앙이 가짜라는 증거예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가톨릭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남미에서 유럽에서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수천만을.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 가진 교리가 그 구조가 오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언을 한다든가 폭력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살인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뭐 여러 차례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집에 들어온 손님 끌어내라.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실랑이 하다가 이 롯을 해치려고 할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장님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넘긴 적도 있고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람 군대 움직이는 걸 다 봐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 보고를 하니까 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는데 포위했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장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래 해가지고 왕궁에 갔다가 논 적도 있죠.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한 기적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240페이지를 좀 읽겠습니다. 교재 중간쯤 있죠.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왔다. 악의 때 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이 선악 간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늘 군대가 진치고 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든든하십니까? 우리 곁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하늘의 천사들이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곁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나를 지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종종 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느낌으로 오도록 나타나는 경우도 자주는 없지만 종종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대전에 있는 도마동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전서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워낙 말이 어눌하시고 그렇게 수단이 없는 분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자꾸 문서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분이 워낙 신실하시고 믿음이 있는 분이라 문서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실하게 문서전도를 잘 하셨어요. 실적도 꽤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어디를 가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거기 다녀온 곳인데 왜 나를 또 그곳에 가라고 하는 소리가 날까 하고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났는데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할 수 없이 그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이에요. 우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트 책 한지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대정부 총소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마침 그 환자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이제 그 먼저 왔던 장로님이 이렇게 오니까 뒤에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짓으로 했는지 말로 했는지 사무실에 가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오늘 두 분이 오셨죠?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 혼자 왔는데요. 아니 아까 제가 이렇게 뵐 때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상당히 당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전투 총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려고 가는데 다시 소리가 나기를 그 목사는 나를 봤는데 너는 나를 못 봤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사가 곁에 있음을 느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필리핀의 그 마운틴뷰 칼리지라고 아주 외진 곳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지금도 선교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학을 처음 지을 때 건축할 때 큰 땅을 이제 사가지고 그 오지에다가 대학을 짓는데 원주민들이 보통 방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근데 왔다가는 가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대학이 다 지어진 다음에 원주민들하고 이제 대학하고 좀 이렇게 친밀감이 생긴 후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네들이 대학 세울 때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당신 애들 다 죽이려고 오기만 하면 그 입구에 장성 같은 큰 사람이 서가지고 못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우리가 못 왔다고 그러더래요. 천사가 계셔요.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사와 동행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셨죠. 이제 다시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아주 정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다시 한번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거길 또 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다시 방문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다시 권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품었던 그 불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옛날 그 생각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배도한 모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 각도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그것은 곧 개인의 종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이 떠나면 그것은 곧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의 역사를 거절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체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많을수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반복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행습을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영안대역 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결심하면 이것을 다 고쳐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차츰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어떤 계기가 되면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는 그들의 욕망과 습관을 바꾸어 놓고 그들의 품성을 꼴짓고 있다. 죄악의 생애를 한 후에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알면서도 짓는, 알면서도 범하는 잘못된 행동이 자꾸자꾸 쌓이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습관이 되고 품성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어떤 자극이 돼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즉시로 잘못된 습관,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생애를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떤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네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문제 이외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내용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불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불신실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선생이 나타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 선생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너무나 신실하고 순결한 데 비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주 불순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불순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째고 그 존재 자체가 싫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범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르려고 하면 희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희생. 현재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습을 고치고 야심을 버리고 또 인간적 지위와 영예를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 길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차라리 영생보다는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면서. 요즘에 그 EBC 학부모들 몇 분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는 다섯 명이 왔어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꽤 진지하게 공부들을 열심히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다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나 혼자라면 그 천주교 다니는 한 학부형인데 나 혼자라면 안식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테이프를 다 듣고 이제 몇 번 공부를 이제 우리 권춘희 전사님 공부를 상당히 여러 날 시켰고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몇 번 시키는데 이미 그 테이프 들으면서 천주교에는 이제 정이 떨어졌어요. 천주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 아주 골수 천주교 집안인데 미움 받아가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같아서는 그저 안식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끝에 이제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냥 혼자만 다니다가 구원 받은 들 뭐 하겠냐고. 그냥 죽고 말아야지. 이제 그것은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족 관계가 막 이렇게 어렵게 되고 불화가 생기면서까지 신앙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영생을 포기할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 다른 각기 다른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정말 진정한 신앙과 영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영원히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당한 뒤에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당한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 학살 때에 그 무고한 그 아이들, 노인들, 그 유대인들이라는 그 근거만 생기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계실 당시에 과감하게 자아를 포기하고 명예를 버리고 자존심을 꺾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온 세계에 빛나는 국가가 되었을 텐데 그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외면하시지 말고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와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는 예수는 꼭 자기들한테는 야단만 쳐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꽤 그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맨날 야단만 치고 자기네들이 경멸하는 그 창기와 세리들하고 친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사는데 아니 우리는 맨날 야단치고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신을 모르고 인간적 모양과 인간적 지위와 명예를 고수하다가 이스라엘의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빚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칩시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구조에 신앙을 두고 있어요. 안식일? 옳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회 구조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지 않은데 뭐 그렇게 억지로 그것을 힘들어가면서 하라고 하십니까? 적당히 맞춰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요. 이 사회 분위기와 구조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회는 그래도 꽤 그럴듯한 건물과 모양을 갖추고 있는 교회지만 대부분의 우리 안식일 교회, 이 재림교회들은 요즘은 조금씩 새로 지었습니다만 아주 초라하고 작고 가면 교인이 별로 없어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큰 교회 다니던 분들이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향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을 못해요. 그것을. 그래서 결국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는 맞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진리가 초라한 것하고 화려한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이 외형, 전통, 이것 때문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간적 이해관계와 친밀감 때문에 진리는 옳은데 아이고 먼저 그 정든 사람들 그 정을 어떻게 끊느냐 이것입니다. 정 때문에 정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인간적 정에 얽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은 되었지만 속을 들춰보면 인간적 교리입니다. 성경절 몇 절 몇 절을 대지만 그 속 내용물은 거의 인간적 이론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말로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이론적 글에 매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혹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빙자해서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그런 문장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오류는 오류입니다. 그 아무리 멋진 문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지도자들의 권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대학을 두 개나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또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몰라서 뭐 일요일날 교회 나가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랍비들, 제사장들,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굉장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한꺼풀이 씌우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각 시대마다 진리는 고독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진리는 고독한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것, 공의는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자체가 바르지 못하고 사람 자체가 이 죄악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 선, 의, 공의는 이 죄인들에게 별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욕 안 먹고 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우리가 소수고 고독하고 인기는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